있습니다.
인생도 크게 받쳐주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신 것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 그리고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들을 14장, 15장을 통해서 보면서 불신앙, 작은 믿음, 큰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것들, 다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제자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작은 믿음,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을 객관적으로는 잘 보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좀 더 이 문제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5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그냥 떡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실수를 범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 있고 또 분명한 차이점이 두 그룹 간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이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으로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또 시험하고 대적합니다.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 지방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함께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 같은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14장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5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셨고 또 7병이어로 4천명을 먹이셨는데, 그리고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이런 사건들을 다 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그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뭐 떡 먹이는 거, 사람 고치는 거, 이런 건 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말고 더 폭나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여기에는 상당히 큰 뉘앙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지만 그런 거 우리가 인정 못합니다. 더 센 거, 확실한 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누구인가요? 말이 안 되는 누구인가요? 바리새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슨 손을 드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두 손을 드시면 되는데. 좋습니다. 여기 뭡니까? 나머지는? 겸손하셔서 아니면 팔이 무거워서 힘드셔서 못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머조리티 그룹, 다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바짝 붙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전통이라는 주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회당에서 율법과 전통을 중심으로 모이는 또 반로마 세력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과 제사장 계열의 소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중시해서 이적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와서 표적을 구하는 참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편이어서 이렇게 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죠. 한쪽은 율법을 중시하고 한쪽은 이성을 중시하고 한쪽은 로마를 반대하고 한쪽은 로마 편인데 어떻게 그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함께 대적한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인기와 지위가 위협을 받고 권세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은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참 그럴듯한 부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이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표적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집어넣으려는 맞추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J.I. 패커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 맞는 하나님, 우리 생각에 맞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날 좀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선택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개념 중에 선택한 편향 혹은 확증 편향 이런 단어들을 제가 한두 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selection bias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지금까지 예수가 행한 것, 그거는 날 앉혀주겠다. 다른 것을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랬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이고, 뭐 물 위도 걸어가신다 그러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도대체 무슨 표적을 또 그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닌 것이냐. 사실은 하늘로부터라는 말은요. From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은 이것을 from abov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From above라는 표현은 거듭난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born from abo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다시 고치면 born of God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한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병들고 굶주린 자들의 필요는 모두 외면하고 그들은 자신의 교만한 호기심만을 내세우고 지식을 자랑하려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음란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랑에 넘치는 꾸지람이라고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는 말씀은 너희들에게는 잘못하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도 뭐 이들은 오늘 아직 구원을 못 받았죠. 예수님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계속 그렇게 대적하면 너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무서운 정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사실 이것은 아마 파데스타인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이 날씨가 좋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거보다도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일기예보를 보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하늘 쳐다보는 시간보다. 그런데 아마 그 동네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이집트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천문학 기상학에 적용하시면 좀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었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뭐 사실 읽어보면 특별한 말은 아니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뭐 상식적인 일이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시대가 이제는 율법 시대에서 메시아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옮겨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더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오는 자들은 책망하시지 않고 항상 도와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동기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표적을 행하시기를 거절하시고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은 이 사건은 사실 12장 38절은 이미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참 컨시스턴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컨시스턴트한 건 좋은데 컨시스턴트의 뭐죠? 이브라고 매일 사용했죠. 지속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8절 이하에서도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살아났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회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나보다 더 크니라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믿고 용서를 받았다면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를 본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조차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간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닫고 회개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인이지만 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에 의존하는 시간 동안 하면 안 됩니다.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인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당히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체험에 의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는,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은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하지만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을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데요. 그것만 따라가면 과연 그 경험이 또 새로운 사건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무시하고 경험만 따라가면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찾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더 잘 믿을 텐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느냐, 그것 가지고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가시면서 5절 이하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이게 마태가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답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이때 멍청한 답을 했다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건너편으로 갈 때 떡방으로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떠나시고 배를 타신 겁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조심하라 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참 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제자들이 정말 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 읽어보면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 떡을 안 갚았네. 예수님이 떡 때문에 우리한테 이거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누룩을 갖고 왔어야 떡을 만드는데 그들이 뭐 떡 만들 시간은 없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편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다른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 잘합니다. 몇 명을 먹었죠? 5,000명입니다. 몇 바구니 남았느냐. 12개입니다. 초등학교 같아요. 또 떡 7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마가복음은 4,000명이요. 몇 개 남았냐. 7개요. 예수님이 한심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러나 척척 대답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데는 또 갑자기 떡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글쎄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제자들이 재밌는 분들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열두 사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런 걸 좀 얘기해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그러면 아마 사도들이 몽둥이로 때리려고 저를 쫓아온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떡에 관한 게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혹을 주의하라.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답을 주시지 않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지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사도들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네 번 책망을 하시며 내 말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을 주의하라. 똑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았다고,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계속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약간 뭐 느린 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만과 편견에, 편견은 있었는데 오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비슷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헛다리를 짚었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대답하는 일이 많았지만 차이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끝까지 변화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중에는 심지어 사울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이었지만 본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은 본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꾸지람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누룩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는 복음의 침투력을 말합니다. Power of penetration of the gospel을 말하고 말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룩과 같다는 말씀은 복음의 침투력과 성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있는 떡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누룩 없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나가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누룩은 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완악함이 갖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편견이 갖고 있는 전염성을 얘기합니다. 죄악의 오염성과 전염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전통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통과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를 조금씩 조금씩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궁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 있었다고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과 많은 설명들을 접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누룩이 없는 깨끗한 교훈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인가?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분별 없이 접하고 있는 그런 모든 소스들이 나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뭐 이제 한 시간 들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은 설교 듣는 시간보다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제 말이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성경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오만과 편견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는 거 아시죠? Confirmation bias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이걸 쉽게 바로 고치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과 맞으면 맞다고, 진리라고 따라합니다. 편향성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뭐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구글 한번 쳐보세요. 편향, 바이어스라는 걸 찍으면 10가지 나오는 리스트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뭐 선택 편향이라는 것도 있고, 뭐 편승 편향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다섯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밴드와건 바이어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설교를 제가 한 시간을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아마 한두 줄일 겁니다. 제가 예화를 안 드는 이유가요. 예화를 들면 그것만 머리에 남습니다. 그게 선택 편향이죠. 물론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100% 완벽하게 편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선입관과 편견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편견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좋을 때, 좋게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이 편견 또는 편향은 많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말씀을 대할 때,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가룟 유다가 상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받았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상을 받아야 되느냐? 유다는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 줘야 되는데 답을 찾으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종종 완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편견이 작용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나서 아, 너무 골치 아프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다 떠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 좋다고 그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격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에게는 다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제일 말씀을 잘 보는 분들이 누구냐?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괜히 열심히 나왔던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성경을 잘 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성경을 보기보다는 들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봐도 본문을 읽지 못하고 들은 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나의 그 바이어스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관찰이라고 말씀드린 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reinterpretation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roof texting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성경을 볼 때 그게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문맥과 동떨어지게 out of context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read into가 아니라 read out of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해석학에 나온 용어인데요. read out of라는 얘기는 exegesis인데 말씀 안 드리는 거 같아요. 너무 어려운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주입을 합니다. 본문에. 이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을 해석할 때 Let the scriptures interpret the scriptures.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우리의 편견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뭐 여러 가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계속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깨닫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제 편견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 훈련은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 성경을 1시간 보든 성경을 10분 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여기서 제가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What is he saying to me today?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것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2000년 전에 그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What did he say 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신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찾는 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읽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는 계속 성경 해석의 오류를 낳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옮기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조심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1세기의 바리새인은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 되겠죠. 이단들이 되겠죠. 또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런 오류를 보면 보이지 않는다. 찾아요. 그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두 단계입니다.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릴레이시 되어야 하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read into를 하지 않게 됩니다. read out of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말씀입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전에 수십 번 읽었는데 하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합니다. 그때 그 배가 노를 젓는 거였을까, 모터가 다닌 거였을까,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본문을 완전히 삼천포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 읽고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2000년 전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결국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편견을 넘어서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풍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입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때 편견 없이 또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지함으로 책망을 받았었는데요. 그들은 계속 주님의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오류를 많이 범하죠. 계속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거나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를 계속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점검하시면서 저녁에 여러분 책상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 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날은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 혹은 연구 혹은 묵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다 뺐다 이렇게 덮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 말씀의 뜻들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누룩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고 질문을 계속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critical thinking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예수님의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deep thinking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게 지성을 무시하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성적인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미 2주 전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나오고 계시는데
제목을 뭐로 할까요?
여러 번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섬김의 훈련이라고 공지를 했더니 전부 섬김이들만 오는 건 줄 생각하고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반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제가 수요 양육으로 원상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때 이번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훈련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제 계획은 원래 3년이었는데 3년 한꺼번에 3년 그러면 여러분들 막 기가 막힐 거니까 일단 좀 줄이겠습니다. 좀 줄이고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3단계로 나눕니다. 기초훈련,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쌓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이슬람교도를 만난다면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슬람의 알라와 다르다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학원에 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이칸이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수백 나라의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좋은 선교의 기회입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사람의 불신자와 대화를 나눕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몇 분이냐 나누십니까? 여러분 인텐셔널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 얘기를 하더라도 점심 얘기를 하더라도 떡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5초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유학생입니다. 어떤 분, 전 유학 갔죠. 전도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까? 하, 오늘 또 갔다 와야 되는가. 죽지 못해 가신, 누구 가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매일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나요? 나 편하려고 믿나요? 나 혼자 천당 가려고 믿나요?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지옥에 가서 뻔한데? 물론 24시간 공부하라고 전도만 하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지 않고요.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받습니다. 발란트의 비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1시간 전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5초, 10초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알아서 답을 찾으시고 꼭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커피 한잔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한테 커피 사기 싫으면 관계 전도법을 읽으시면 됩니다. 비웃으신 것 같아요. 그 책만큼 전도를 정말 생활화해 줄 수 있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재미있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초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멤버십 코스인데요. 이것은 등록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 그렇게 보여드리는 교회 시스템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 훈련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는데요. 구역 모임을 쉬는 대신에 이 훈련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수요일은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요일에 오기 싫으니까 주일날 온다가 아닙니다. 원칙으로 수요일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주일은 사실은요, 제가 알트나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6시쯤 집에 오는데, 또 그때 1시간 반을 한다는 건 사실 저희도 굉장히 체력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십자가를 지는 기분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메인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많이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은, 제 에너지를 생각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오시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고, 그러나 아직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메인 훈련은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달래 1박 2일로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은 1박 2일로 가자. 더 힘듭니다. 그래서 회비도 내셔야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매주 주일날 한다는 건 저희에게 굉장히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수요일날 대부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첫날 숙제가 나갑니다. 첫날 숙제는 암송 구절 4개, 여러분 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 준비해 오는 것인데, 그런 과제들이 나가면서 수요일날 훈련 상당히 강도 높게 갑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이고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제가 추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도신경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는 그건 설교 쪽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매번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룹 디스커션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날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훈련하는 모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구역 모임 이상으로 좋은 교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식을 가져오셔도 좋아요. 끝나고 또는 같이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집이 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확신과 고집의 차이가 뭐냐. 고집은 절대로 안 변하다가 부러지는 게 고집이고요. 확신은 계속 신축성 있게 생활하면서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고집이 고집인 거 확신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확신이 확신인지 고집인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선한 말로 권면할 때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무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